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18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면담했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면담이 이날 12시 15분에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면담에서 미북 관계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에 지속적 진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전달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앞서 김영철 부위원장은 오전 11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미북 고위급 회담을 가졌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자신의 숙소인 듀퐁서클 호텔에서 폼페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과 50분간 만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 약속들에 대한 진전을 이루는 노력에 대해 좋은 논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지난해 11월 초 뉴욕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려고 했지만 막판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 앞서 김영철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베이징발 유나이티드 항공편을 통해 워싱턴 인근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대북 실무 협상을 이끌고 있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나가 김영철 일행을 맞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국방부에서 새로운 미사일 방어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새로운 미사일 방어 점검 보고서에 따라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을 언제 어디서든 탐지하고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들과 대등해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들을 압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관리들은 보고서가 당초 2017년에 나올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와 북한, 중국,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고려해 다시 작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앞으로 국방부 예산을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10여 년 만에 타이완 해협에 항공모함을 보낼 수 있다고 존 리처드슨 해군참모총장이 18일 밝혔습니다. 일본 도쿄를 방문한 리처드슨 총장은 중국의 군사기술 발전으로 위협이 커졌지만 타이완 해협에 항공모함 전개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리처드슨 총장은 타이완 해협은 국제수역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항해를 계속하는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지날 수 있는 배 종류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타이완 해협에 지난해만 3차례 해군함정을 파견했지만 항공모함은 10년 이상 보낸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독일 정부가 새로운 5G 통신망 구축해 중국산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언론이 17일 보도했습니다. 5G는 차세대 이동 통신망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당국은 화웨이 제품에 대한 보안 우려를 고려해 이런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정부는 17일 미국 CNBC 방송에 통신망의 보안 문제가 중요하다며 이 문제를 철저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많은 나라가 보안 문제를 이유로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화웨이 장비를 쓸 경우 민감한 정보가 중국 쪽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많은 나라는 화웨이가 중국 정부와 연관돼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탈출한 난민 송환 계획을 미얀마 정부와 유엔이 완전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18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비공식 회담을 마무리하면서 의장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명은 미얀마 정부의 독립적인 조사위원회가 라카인주에서 발생한 인권유린 행위와 기타 의혹들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라카인주에 사는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 70여만 명은 지난 2017년 미얀마 정부군의 반군토벌 작전이 시작된 뒤 이웃 방글라데시로 피신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제는 노인 세대의 여가 복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시대 흐름에 맞게 새로운 여가 문화에 도전한 노인들이 있습니다. 일렬로 늘어선 컴퓨터 앞에 앉아 머리에 낀 헤드셋을 통해 소통하고 빠른 손놀림으로 컴퓨터 키보드와 마우스를 두들기는 e스포츠에 뛰어든 노인들입니다. e스포츠는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게임을 말하는데요. 평균 은퇴 나이가 20대 중반일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스포츠이죠. 자, 이런 e스포츠 게임계에서 세계 최고령 게임단인 스웨덴의 실버 스나이퍼즈가 활약하고 있는데요. 팀원 5명의 평균 나이는 67살로 지난 2017년에 창단한 이후 지난해엔 세계대회에도 처음 출전했다고 합니다. 자, 홍콩에서도 최근 은퇴자들을 위한 e스포츠 게임단이 결성됐고요. 핀란드에서도 평균 연령 60대인 게임단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들 노인들은 이 e스포츠를 통해서 자녀 세대들과 소통하는 건 물론이고 건강과 행복을 모두 챙기며 즐거운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6도로 구름이 조금 낀 하늘 보이는데요. 자, 주말인 오늘 북한은 중부지방은 구름 많겠고 북부지방은 낮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밭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고 서해북 밭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5도에서 4도, 신의주는 영하 6도에서 2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영하 4도에서 6도, 함흥은 영하 8도에서 7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6도에서 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더 칼스의 노래입니다. 축 처져 있지 말고 일어나 춤을 추며 빠르게 몸을 움직여보라고 노래하는 Shake It Up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다음 주부터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 연차 총회에 미국 대표단의 파견이 취소됐습니다. 또 독일 정부가 보안을 이유로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의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한국 정부가 이 출산율 떨어져서 고민하는 사정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다보스 포럼 참석을 취소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스위스에서 열리는 제49차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에 참석할 미국 대표단의 파견을 취소했다고 백악관이 18일 밝혔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은 스위스 유명 휴양 도시인 다보스에서 열리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올해는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됩니다.
네. 자, 미국 대표단의 파견을 취소한 그 이유도 밝혔습니까?
예. 연방정부 부분 폐쇄, 셧다운 사태가 이유였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8일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위대한 미국의 노동자 80만 명이 셧다운 때문에 급여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이번 대표단의 다보스 포럼 참석을 취소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자, 앞서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다보스 포럼에 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었죠.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이 다보스 포럼 참석 취소를 알렸는데요. 이 국경 안보 문제에 대한 민주당 측의 비타협적인 태도와 이 국가 안보의 엄중한 문제 때문에 세계 경제 포럼 참석을 위한 이 다보스 출장을 정중하게 취소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다보스 포럼 측에 따뜻한 안부와 사과의 말을 전한다고 적었습니다.
네. 자, 다보스 포럼이 어떤 모임인지 좀 짚어보고 갈까요?
예, 1971년 출범한 국제 민간 회의입니다. 해마다 1월 스위스 다보스 휴양지에서 전 세계 각국의 정치계 또 재계 최고위급 인사들이 모여서 정보도 교환하고요, 또 세계 경제에 관한 현안을 논의하는데요. 이 민간 재단이 주최하는 회의지만 이 각국 대통령과 총리, 장관을 비롯해서 유력 인사들이 많이 참가하는 행사로 유명합니다. 예, 하지만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할 능력 과 의지가 없는, 말하자면 이 그들만의 사교 모임이다, 이런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네. 자, 지난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 연차 총회에 참석했습니까?
예.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18년 만에 이 다보스 포럼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말씀드린 대로 연방 정부 셧다운 사태 때문에 이 다보스 포럼의 대통령 본인의 참석을 취소했고요. 또 일주일 만에 이 미국 대표단의 파견도 취소한 겁니다.
네. 자, 미국 대표단에는 누가 들어 있었습니까?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을 단장으로 했고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윌보 롭스 상무장관, 그리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백악관은 셧다운 때문에 대표단 파견을 취소한다고 밝혔지만 이유가 따로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군용기 이용을 금지한 데 따라서 형평성 논란이 이런 북한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자 형평성 논란이란 말이 왜 나온 걸까요?
이 다보스 포럼 미국 대표단 파견 취소를 발표하기 몇 시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펠로시 하원 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에 이 미국 군용기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분쟁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방문하려는 펠로시 의장의 일정은 막으면서 이 문우신 장관이 휴양시설인 다보스에서 이 금융계 인사와 국가 지도자들을 만나는 계획은 계속 진행하려 한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네, 자 올해 다보스 포럼이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다소 빛이 바래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왜 나오는 겁니까?
예, 이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같은 이 주요 국가 정상들이 이 국내 문제들을 이유로 연달아 이 다보스 포럼 불참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메이 영국 총리는 유럽연합 탈퇴 문제, 그러니까 브렉시트 현안 때문에 불참을 선언했고요.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지난해 11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 노란조끼 시위 사태로 이번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해 다보스 포럼에는 참석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네, 시 주석도 올해는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치산 국가부주석이 대신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지금 중국과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도 불참 의사를 밝혔고요.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요 7개국 G7 국가 정상들 중에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쥐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 그리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만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독일 정부가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의 장비 사용 금지를 고려하고 있다고요?
네, 이 독일이 정부 차원에서 이 중국 화웨이의 차세대 이동통신 이 5G 장비 사용 금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외교부는 미국 CNBC 방송과의 이 전자우편 인터뷰에서 이 화웨이 문제에 대한 국제회의가 17일 열렸다고 확인했는데요. 독일 경제에너지부도 같은 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 5G 통신망의 보안 문제는 국가의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이 독일 정부는 이 화웨이를 배제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최근 많은 나라들이 중국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추세군요.
그렇습니다. 이 앞서 미국 정보당국은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스파이 노릇을 하고 있다고 면서 우려하고 이 화웨이의 손전화나 화웨이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는데요. 현재 호주, 뉴질랜드, 또 체코, 이 타이완 같은 많은 나라가 이 정부 산하 기관에 이 화웨이 제품 사용 금지 명령 등을 내리면서 미국의 요구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의회는 16일 이 화웨이와 ZTE 중신통신을 비롯한 이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들에 대한 반도체 칩과 부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독일은 유럽에서 제법 규모가 큰 시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화웨이의 유럽 지역 본부가 독일에 있을 만큼 이 독일은 화웨이의 중요한 시장인데요. 이 독일은 유럽에서 이동통신 가입자가 가장 많은 나라고요. 또 지금 이 5G 통신만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자, 화웨이사의 타격이 크겠군요.
네. 이 화웨이가 17일 성명을 냈는데요. 현재까지 독일은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해왔다면서 독일 정부의 검증 과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이 화웨이 장비를 이 차세대 이동통신 사업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화웨이 측은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결정은 독일 정부가 하는 것이고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화웨이 회장도 나서서 자사 입장을 직접 밝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화웨이 창업주인 런정페이 회장이 지난 15일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화웨이의 제품의 보안은 결코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고객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 런 회장은 또 17일에도 이 중국 언론과 만나서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요. 그동안 유보적이었던 독일 정부가 이 화웨이 사용 금지를 검토하면서 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도 이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동안 결정을 미뤄왔던 독일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사용 금지를 고려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독일은 이 화웨이 장비의 보안 우려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폴란드에서 이 화웨이의 임원이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면서 본격적인 이 독일 정부 정부 차원의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출산율이 떨어져서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고요?
네, 이 한국에서 신생아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됐는데요. 이 반전시킬 대책 마련에 한국 정부가 고심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출산율 저하 추세가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느 정도나 되기에 이런 걱정과 우려가 나오는 걸까요?
네, 이 한국에서 여성 한 명이 일생 동안 낳는 자녀 수가 평균 0.95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3분기 통계인데요. 0.95명이니까 한 명이 채 안 되는 겁니다.
예.
2000년대 초부터 한국에서 출산율이 하락 추세이긴 했지만 이 한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일생 동안 자녀를 한 명도 채 낳지 않는다면 좀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한국 사회가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2.1명은 낳아줘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하는데 거기에 절반도 못 미치고 있는 겁니다. 서울여자대학교의 정재훈 교수는 한국의 출산율 감소가 극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VOA 취재진에 설명했습니다.
네. 자, 얼마나 심각한지 다른 나라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네. 이 정재훈 교수가 선진국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들과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1.30명 아래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네.
특히 한국이 당면한 어려운 점은 여기에 더해서 이 출산율에 더해서 노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것이라고 정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네. 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예,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성호 부연구위원이 짚었습니다. 예, 두 가지 요인 중에서 첫 번째, 이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인 게 하나고요. 두 번째, 이 결혼한 사람들도 조차도 이전보다 아이를 적게 낳고 있는 겁니다. 특히 첫 번째 요인, 이 독신자 증가 요인이 더 큰데요. 이 결혼을 기피하는 흐름이 이 출산율 저하의 80% 이상 기여하고 있다고 조 의원은 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한 사람도 아이를 적게 낳는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이 몇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우선 이 양육비 부담이 계속 커지는데 한국의 경제 상황은 이걸 받쳐주지 못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노동시간이 길기로 유명한 한국에서 이 아이를 일할 동안 맡겨놓을 곳이 마땅치 않은데요. 게다가 최근 달라진 사회 분위기도 한몫합니다. 이 어린이를 데려오는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가게들이 속속 생기는 등 육아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자, 아이와 함께 오는 사람은 그럼 업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른바 노키즈 존이라는 이 가게들인데요.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 거나 말썽을 부리는 것을 꺼려해서 음식점이나 커피집 같은 데서 그런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게 이제 사회적인 차별에 해당한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차별, 그리고 아이를 가진 가족들에 대한 차별로 충분히 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 낮은 출산율 자체를 극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출산율 저하를 일으키는 이런 사회 현상들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정재훈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네. 자, 사회 문제들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졌는데 그럼 반대로 이 낮아진 출산율은 한국 사회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벌써 이 가시적인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학생 수를 채우지 못해서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산업들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볼 때 이런 산업 분야들은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정 교수는 내다봤습니다.
네. 자, 그런데 출산율만 문제가 아니라 인구 노령화도 빨라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 경제 사회적인 부담이 커질 전망인데요. 현재는 한국에서 경제활동인구 100명이 노년층 37명을 부양하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100명이 돈을 벌어서 내는 세금으로 은퇴한 37명이 노령기초연금 같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비율이 점점 높아져서 2060년경에는 100명이 100명을 부양하는 비율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한국 정부는 여기에 맞서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한국 정부는 지난 2005년에 저출산 기본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듬해부터 시행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지난해까지 13년 동안 1,210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요. 연간 100억 달러 가까이 쓴 겁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해드린 통계 수치대로 오히려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는데요. 여성 1명당 0.95명이라는 출산율은 2001년 이래 한국에서 최저치입니다. 정부의 대책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건데요. 조성호 위원은 출산율 저하 흐름이 앞으로도 한동안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정부가 대책을 계속 좀 시행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지금은 출산율 종합대책 3단계를 시행 중인데요.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이 부족한 양육시설들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양육수당 지급도 한국 정부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양육수당이라면 아이를 키우는데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만 6살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미국 돈으로 약 88달러씩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지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소득 상위 10% 가구는 해당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같은 고소득층까지 포함한 모든 가구에 양육수당을 주기로 했는데요. 이 많이 받는 집은 매달 최고 30만 원, 약 270달러까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연방정부 셧다운을 둘러싸고 백악관과 민주당 간 대립이 깊어지는 가운데 국무부가 대부분 직원을 업무 복귀시킬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개인 변호사에게 의회 위증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역대 가장 많은 여성이 도전할 전망이란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국경 장벽 예산이 둘러싼 연방정부 부분 폐쇄 사태 셧다운이 18일로 28일째를 접어들었습니다. 거의 한 달째 계속되면서 여러 가지로 정부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국무부가 직원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무부 직원들에게 다음 주부터 업무에 복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무부는 17일 공식 웹사이트에 이런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해당 직원들에게 각각 이메일을 보내서 알리기도 했습니다.
네, 업무에 복귀하는 직원들은 급여를 받을 수는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오는 20일부터 2주 동안은 급여 예산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4주 동안에 대한 급여는 셧다운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또 앞으로 셧다운이 2주 이상 더 계속될 경우 다른 용도로 책정된 예산을 전용하는 방안을 의회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셧다운이 길어지고 있는데 백악관과 민주당 간의 대립은 오히려 점점 심해지는 양상이군요.
그렇습니다.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이 17일 외국 방문 일정에 나설 예정이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의 여행을 연기시켜버렸습니다. 이 펠로시 의장 일행이 타고 갈 군용기를 내주지 않겠다고 밝힌 건데요. 다만 민간 항공기를 이용하는 건 말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대통령에게 그런데 이런 권한이 있는 겁니까?
네, 대통령이 군 최고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군용기 사용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미 공군에는 에어포스 1으로 불리는 대통령 전용기 두 대를 포함해서 정부 관리들이나 의원들이 이용할 비행기 여러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비행기 숫자가 한정돼 있고 또 크기도 다르다 보니까 뭐 더 좋은 비행기를 확보하려면 일찍부터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의 여행을 연기한 이유가 뭔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펠로시 의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셧다운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많은 공무원이 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하원 의장이 홍보성 여행에 나서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에 남아 이 셧다운 문제를 해결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답지 못한 행동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 일행의 방문지를 밝힌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번 여행에 동행할 예정이었던 민주당 소속 애덤 쉐프 하원 의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I think the president's decision to disclose a trip that the speaker is making to a war zone was completely.
네, 펠로시 의원 하원 의장이 이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이 아프가니스탄이 교전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교전 지역 방문 계획을 공개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그런 쉬프 의원의 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펠로시 의장이 벨기에 브뤼셀과 이집트, 아프가니스탄을 일주일 동안 방문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하원 의장은 대통령 승계 서열이 부통령 다음일 정도로 미국 정치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네. 자, 펠로시 의장 측에서 뭐 직접 반응이 나온 건 있습니까?
네. 드루 해밀 대변인이 17일에 성명을 냈는데요. 이번 방문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위로하고 안보 관련 브리핑을 듣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방문은 계획돼 있지도 않았고 벨기에도 조종사들 휴식 때문에 일정에 넣었다고 말했는데요. 들리는 김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나토 관계자들을 만나서 미국과 나토 동맹을 확인하려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자, 그럼 민간 항공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군용기가 취소되자 펠로시 의장 측이 민간 항공기로 갈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무부에서 이번에 이 방문 일정이 노출되면서 위험도가 커졌다면서 가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나중으로 연기했다고 펠로시 의장이 말했습니다.
The fact that they would leave the commercial, the blue flying commercial.
펠로시 의장은 18일 기자들에게 백악관이 민간 항공기 이용 계획까지 흘렸다면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이 일반인들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이란 겁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민항기 이용 계획을 흘린 일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네, 공화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는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옹호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I'm just shocked she'd even think that she would leave the country. Why would you leave the country with government shutdown and you're Speaker of the House?
네, 셧다운 기간에 하원 의장이 외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니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는데요. 적절치 않은 행동이란 겁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양쪽 모두에 쓴소리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의 여행을 연기시킨 것이나 또 펠로시 의장이 대통령 국정연설 연기를 요청한 것이나 모두 유치한 행동이란 겁니다.
네, 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의 외국 방문을 연기시킨 게 국정연설 때문이라는 견해가 많죠.
그렇습니다. 이 펠로시 의장이 16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서 29일로 예정된 국정연설을 연기하거나 서면으로 대신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이 셧다운 때문에 경호 인력이 모자라서 안전이 우려된다는 그런 이유를 댔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전날인 17일 주례 기자 브리핑에서도 이런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I'm not denying the platform at all. We're saying let's get a date when government is open. Let's pay the employees. Maybe he thinks it's okay not to pay.
국정 연설을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셧다운이 끝난 뒤 적절한 시기에 다시 날짜를 잡자는 겁니다.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하는 대통령 국정연설은 하원 의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지며 보통 1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컬스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 안전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글을 이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이 국정연설을 연기할지 확실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변호사에게 위증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자신의 변호사였던 이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변호사에게 연방의회에 보낸 답변서에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코언 변호사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 측에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코언 변호사나 뮬러 특검 측은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짓말을 지시했다는 걸까요?
네, 이 러시아 모스크바에 트럼프 타워 건물을 세우는 계획에 관한 겁니다. 코언 변호사는 지난 2017년 8월 연방 상원과 하원 정보위원회에 보낸 질의 답변서에서 모스크바 트럼프 타워 계획 논의가 2016년 2월 이전, 그러니까 이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중단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나중에 말을 뒤집었습니다. 사실은 공화당 경선이 한창이던 6월까지 그 논의가 이어졌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뮬러 특검에 말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보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 쪽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애덤 쉬프 의원은 미국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하고 또 러시아와의 거래를 감추기 위해 위증을 사주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온 의혹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사실인지 밝혀내기 위해서 필요한 조처를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측의 반응도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트위터에 이 코언 변호사는 위증과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이 폭스뉴스 기자의 글을 올렸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코언 변호사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거짓말한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 코언 변호사는 세금 사기 등 이 개인적인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앞서 선고받았는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코언 변호사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는 그런 반응을 또 보였습니다.
네. 자, 코언 변호사가 다음 달에 연방의회에서 증언할 예정이죠.
네. 다음 달 7일 하원 정보개혁감독위원회 에서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최근 코언 변호사가 가족의 안전을 우려해 이 청문회 증언을 재고 중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청문회 증언 계획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이 폭스뉴스 방송과 인터뷰에서 코언 변호사 장인에 관해 안 좋은 정보를 들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위원회 위원장인 일라이자 커밍스 하원 의원은 이런 위협 행위는 대통령이든 누구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변호를 맡고 있는 이 줄리아니 변호사가 또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줄리아니 변호사가 16일 CNN 인터뷰에서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말했을 뿐 다른 선거 캠프 사람들이 공모하지 않았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할 뿐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명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대해서 마녀 사냥이라고 계속 비난하고 있고요. 또 러시아와 공모한 일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러시아 스캔들은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에 이 당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러시아와 트럼프 캠프가 공모했다는 의혹을 말합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자, 이달 초 개원한 미 연방의회에는 여성 의원이 많습니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기록적으로 많은 여성 의원이 당선된 건데요. 자, 내년 대통령 선거에도 많은 여성이 도전할 전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면 아직 1년 이상이나 남았는데요. 이미 여러 여성이 경선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주 초에 커스틴 질리브랜드 연방 상원의원이 15일 밤 이 CBS 방송 심야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탐색위원회를 세운다고 발표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공식 또 비공식적으로 민주당 경선 출마 의사를 밝힌 여성 후보가 3명이 됐습니다.
네, 자, 민주당 경선에 복수 여성 후보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네, 처음입니다. 이제까지는 지난 2008년에 힐러리 클린턴 당시 연방 상원의원이 나선 게 처음이었는데요. 여성 후보는 클린턴 후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네.
클린턴 후보는 2008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바락 오바마 역시 당시 이 연방 상원의원에게 패했는데요.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뒤 2016년에 다시 도전해서 이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이 주요 정당 후보로 지명받은 것도 이 클린턴 후보가 처음이었는데 하지만 본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했죠.
네. 자 그런데 현재 또 출마를 고려 중인 여성 후보가 꽤 많다고요.
네. 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이 모두 나선다면 5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CBS 방송이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해 말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경선 출마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탐색 위원회를 꾸린다고 밝혔고 또 초기 경선 격전지인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주를 방문하면서 일찌감치 이 지지 모으기에 들어갔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 에이미 클로부처 상원의원도 민주당 경선 출마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여성이라는 점 말고도 이들 후보의 이 면면이 참 다채롭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가 지역구인 해리스 상원의원은 타밀 인도계 어머니와 자메이카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첫 남아시아계 여성 상원의원, 또 두 번째 흑인 여성 상원의원이란 기록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당선되면 남아시아계 또 흑인 여성으로 최초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해리스 의원은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인데 지난해 젊은 시절 성폭행 의혹으로 이 논란을 일으킨 브렉 캐버너 연방 대법관 인준 청문회에서 검사 출신답게 매우 날카로운 질문을 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자 게바드 하원 의원은 어떻습니까?
게바드 의원은 37살로 거론되는 이 후보들 가운데 가장 젊습니다. 이 미국령 사모아 출신으로 하와이가 지역군데요. 이라크전에 참전한 경력을 갖고 있고 또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또 이 첫 힌두교도 여성 후보로 기록됐죠.
네. 그런가 하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미국 원주민 인디언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요.
네. 이 먼 조상 중에 인디언이 있었다고 워런 의원이 말했는데요. 뭐 얼마 전에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DNA 결과가 나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워런 의원을 뭐 포카혼타스 이런 별명으로 부르면서 조롱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포카혼타스는 미국 초기에 이 유럽인들의 정착을 도와준 유명한 원주민 인디언 여성입니다. 워런 의원은 하버드 법률 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이고 올해 69살입니다.
자, 워런 상원 의원은 동북부 매사추세츠 주가 지역구고 또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금융개혁에 앞장선 진보 성향의 정치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자, 에이미 클로부처 의원은 또 어떤 인물입니까?
네, 클로부처 상원 의원은 중북부 미네소타주가 지역구인 삼선 의원인데요. 변호사 출신이고 역시 법사위원회 소속입니다. 또 캐버너 대법관 지명자 청문회 때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은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당시 캐버너 지명자가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 당신은 있느냐 이렇게 거세게 반문하면서 이 공방전이 벌어지면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커스틴 질리브랜드 의원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클린턴 전 민주당 대선 후보처럼 금발이고요. 또 같은 뉴욕주를 대표하고 있어서 많이 비교되곤 하는데요. 역시 변호사 출신이고 연방 하원 의원을 거쳐서 2009년부터 상원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당시 상원 의원이 오바마 행정부 국무장관으로 발탁되면서 빈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포인터 시스터즈의 노래입니다. 당신과 함께 있어서 너무나 흥분되고 이런 마음을 숨길 수 없다고 노래하는 I'm so excited. 들어보시죠.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세명이 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 취임 2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20일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 많은 분야의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 이 시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2년 동안 어느 정도나 공약을 이행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규모 세금 감면.
And believe it or not, leaving because taxes are too high and because some of them have lots of money outside of our country.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기업에 매기는 세금인 법인세를 낮추고 일하는 미국인들을 위해 대규모 세금 감면을 단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It's the largest, I always say the most massive, but it's the largest tax cut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And reform, but tax cut.
백악관과 공화당이 주도한 세금 감면 법안은 지난 2017년 12월 드디어 연방의회를 통과했고 이듬해 1월 1일부로 발효됐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법인세를 기존 35%에서 21%로 감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이 세금 감면안이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만 이득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And I believe strongly in clean water and clean air, but I don't believe that what they say. I think it's a big scam for a lot of people to make a lot of money.
이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가짜라면서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핵심으로 하는 국제 협약인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Four months into his presidency, Donald Trump made good on a campaign promise.
The United States will withdraw from the Paris Climate Accord.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공약을 지킵니다. 그는 2017년 6월 1일 미국과 미국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국제사회와 민주당은 이 조처가 지구 환경을 위해 미국이 약속한 것을 트럼프 행정부가 저버린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수파 연방 대법관 지명.
The justices that I'm going to appoint will be pro-life. They will have a conservative bent. They will be protecting the Second Amendment.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보수파 판사들을 새 연방 대법관에 지명하겠다고 공약했고 이 약속을 지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취임 첫 해인 2017년 1월 31일 전해에 갑자기 사망한 앤터닌 스켈리아 대법관 후임에 닐 고서치 연방 순회 항소법원 판사를 임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듬해인 2018년 7월 9일 은퇴하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 후임에 브렛 캐버너 연방 순회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합니다.
On this vote, the ayes are 50, the nays are 48. The nomination of Brett M. Kavanaugh of Maryland to be an associate justice.
캐버너 판사 인준 과정에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습니다. 하지만 캐버너 지명자 인준안은 결국 연방 상원을 통과했고 이로써 연방 대법원은 5대 4로 보수 우위 구도가 굳어졌습니다.
각종 규제 완화.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연방정부 규제들을 과감하게 완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But President Trump has said federal regulations are bad for businesses and development and has promised to reduce them.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한 뒤 각종 행정명령과 법 개정을 통해 전임 행정부가 환경보호를 이유로 부과했던 각종 규제들을 대폭 풀었습니다. 특히 2017년 1월 24일 키스톤 XL 송유관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고 같은 해 3월 28일에는 온실가스 감축 규정을 다시 점검하도록 하는 등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규제 철폐 조처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환경단체들과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철폐가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절반의 성공을 거둔 무역협정 문제.
The nation of China is responsible for almost half of America's trade deficit. China is not a market economy. They get a little help.
트럼프 대통령은 또 선거 기간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맺은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그리고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참여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를 재앙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대중국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TPP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나프타 재협상을 선언하고 결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지난해 11월 30일 나프타를 대체하는 새 무역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대중국 무역 공약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두 나라는 지난해 보복 관세를 주고받으며 치열한 무역 갈등을 벌였습니다. 미국 내 몇몇 산업과 민주당 그리고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관세가 미국 경제를 파괴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최근 90일 휴전에 합의하고 이 기간 다시 협상하기로 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폐지.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만든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 케어 폐지도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공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Fewer than two years, President Donald Trump has erased major portions of Barack Obama's legacy. Now, a Republican push to terminate the health care law bearing Obama's name has.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대선 공약에 따라 오바마 케어를 전면 폐지하거나 개혁하려고 했지만 부분적으로만 성공했습니다. 공화당은 건강보험 등록기간 단축, 연방보조금 삭감, 그리고 보험이 없는 사람에 대한 벌금 부과 폐지 등 항목을 세금 감면 법안에 추가해 처리했습니다.
국경 장벽 건설.
Are you ready? We will build a great wall along the southern border. And Mexico will pay for the wall.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남부 국경에 불법 월경자들을 막을 장벽을 세울 것이고 이 돈을 멕시코가 댈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이 국경 장벽 건설 공약 실현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장벽 건설 예산으로 2019 회계연도 지출안에 57억 달러를 책정해달라고 의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부분적으로 업무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멕시코 정부가 장벽 건설에 돈을 댈 것이라는 공약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국경 장벽 건설에 돈을 대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겁니다.
사회 기반 시설 재건.
We are going to fix our inner cities and rebuild our highways, bridges, tunnels, airports, schools, hospitals. We're going to rebuild our infrastructure.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이긴 뒤 행한 연설에서 사회 기반 시설을 재건해 일자리 수백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약은 아직 큰 진전이 없습니다.
President Trump campaigned on a promise that he'll ask Congress to pass legislation funding a $1 trillion overhaul.
트럼프 대통령은 도로나 철도, 전력망 등 사회 기반 시설 건설에 1조 5천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의회가 2018년 3월까지 책정한 예산은 21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일자리 천만 개, 경제성장률 4% 공약.
트럼프 대통령은 또 경제와 관련해 중요한 공약으로 첫 임기 안에 일자리 천만 개를 만들고 경제성장률을 연율로 4%대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It's time to start thinking big once again. That's why I believe it's time to establish a national goal of reaching 4% economic growth.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일자리 창출 공약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지금까지 미국 안에서 일자리 약 400만 개가 추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경제 성장률은 공약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7년 미국 경제는 연율로 2.3% 성장했고 2018년에도 4%대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점검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듣고 있는 노래가 완벽할 만큼 마음에 들 때, 친구나 동료가 모든 게 잘 어울리도록 꾸미고 왔을 때 쓸 수 있는 칭찬 표현 뭐가 있을까요? On point. On point. On point. On point.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쓰는 칭찬 표현인데요. 완벽한, 만족스러운,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All of her new songs are on point. 그 사람의 신곡은 모두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만큼 좋아. I made steak for dinner last night and it was on point. 어제 저녁에 스테이크를 만들었는데 정말 만족스러웠어. Your makeup is on point today. 오늘 메이크업 진짜 완벽하다. I read an article on Michelle Obama and women's education today and it was on point. 오늘 미셸 오바마와 여성 교육에 대한 기사를 읽었는데 정말 훌륭했어.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All of her new songs are on point. I made steak for dinner last night and it was on point. Your makeup is on point today. I read an article on Michelle Obama and women's education today and it was on point. 오늘은 on point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